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세계뉴스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과 한국에 대한 강경한 정책을 천명하는 한편 핵무기 프로그램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오늘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어제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강대강 정면 승부의 대미대적 투쟁 원칙을 일관하게 견지하고 고압적이고 공세적인 초강경 정책을 실시해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선반도 지역의 위태로운 안보 환경을 시시각각으로 격화시키며 적대 세력들이 감행하고 있는 대결적인 군사 행위들을 면밀히 주목해보면 전쟁이라는 말은 이미 우리에게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현실적인 실체로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반공화국 대결 책동은 여전히 악랄하게 감행됐으며 그 무모성과 도발성, 위험성은 사상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놈들의 발악은 극한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냐민 나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가자 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통제 목표를 밝혔습니다. 나타냐후 총리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가자 지구와 이집트 사이 국경지대를 이스라엘이 통제해 이 지역의 비무장화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이 국경지대를 장악하면 2005년 가자지구에서 철수한 것을 사실상 뒤집고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수년간 통제해온 이 지역을 다시 이스라엘의 통제하에 두는 겁니다. 네타냐후 총리의 이런 발언은 하마스에 대한 이스라엘의 전쟁이 13주째에 접어든 가운데 나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 전쟁이 몇 달 더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관리들에 따르면 어제 러시아 미사일 두 발이 우크라이나 북동부 하르키우 중심부를 타격해 최소 21명이 다쳤습니다. 러시아의 하르키우 공습은 이날 새벽 우크라이나 공군이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러시아 도시 벨고로드를 공습한 이후 이뤄졌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우크라이나의 벨고로드 공습으로 어린이 3명을 포함해 최소 21명이 사망하고 최소 110명이 다쳤다고 바체슬라프 글라드코프 지역 주지사가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이날 벨고로드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공격은 무차별적이고 집속탄이 사용됐다고 주장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다만 러시아의 주장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베네수엘라가 이웃나라인 가이아나로 파견된 영국 군함이 해상을 떠날 때까지 약 6천 명의 병력을 계속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라디미르 파드리노 베네수엘라 국방부 장관은 어제 옛 트위터에 베네수엘라와 가이아나 지도 앞에서 군 장교들에게 둘러싸여 이런 발언을 하는 모습의 동영상을 게시했습니다. 파드리노 장관은 군대가 국가 주권을 수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군대는 베네수엘라 동부뿐만 아니라 전 영토에 걸쳐 배치됐다며 그들은 이 영국 제국주의배가 베네수엘라와 가이아나 사이의 분쟁 수역을 떠날 때까지 그곳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네수엘라와 가이아나는 과거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외교장관들이 어제 남중국해의 긴장고조가 영내 평화를 위협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당사국 간 평화적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월요일인 내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린 날씨 보이겠습니다. 함경남도는 곳에 따라 오전까지 눈이 내리고 평안도는 낮부터 밤사이 한때 눈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온은 지역에 따라 최저 영하 20도에서 영하 1도, 최고 영하 6도에서 영상 6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2에서 4m, 서해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이조은이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2023년도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새해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많은 분이 새해에는 뭐 더 건강하고 여러모로 더 풍요로웠으면 하는 기대와 계획들 세우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돈도 더 많이 벌고 싶은 건 당연한 바람일 겁니다. 자, 이런 바람을 품고 있는 미국인 근로자들에게 희소식이 들렸습니다. 미국의 22개의 주가 내년 1월 첫날부터 근로자들의 최저시급을 올리기 때문인데요. 이 최저시급이란 거는 이 노동자들이 시간당 받을 수 있는 가장 적은 임금인데요. 국가가 고용주들한테 아무리 못 줘도 이만큼은 줘라라고 법으로 정한 금액입니다. 자, 이번 최저시급 인상에 영향을 받은 노동자들이 약 990만 명인 것으로 경제정책연구소가 전망하고 있는데요. 69억 5천만 달러의 급여가 추가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해당되는 22개의 주는요, 알래스카,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델라웨어, 뉴욕, 하와이, 일리노이, 플로리다 등인데요. 그리고 22개의 주 외에도 약 40개 시와 군도 최저임금을 올릴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20여 개 주가 최저시급을 올리게 되는 배경에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생활비의 급격한 상승입니다. 노동통계국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르면 현재 1달러로는 2009년에 살 수 있었던 것의 약 70%밖에 살 수가 없다고 하네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미국인들은 저축해놓은 돈을 다 써서 바닥이 나고 빚까지 늘어서 생활고가 커졌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미 국가 경제는 소매 판매 일자리 수 증가도 인플레이션 둔화 측면에서 탄탄하다고들 하지만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은 임대료 지급, 식료품 구매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번 임금 인상의 수혜자의 약 60%가 여성이고요, 9%는 흑인, 약 38%가 남미계입니다. 또 4분의 1 이상이 자녀를 둔 부모들입니다. 그러니까 수혜자의 약 20%는 저소득층이라는 건데요. 이렇게 보면 이들의 생활 수준에 적지 않은 변화를 불러올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올라간 임금을 보니까요. 시간당 적게는 20센트 정도에서 많게는 1달러 50센트에서 2달러까지 오르게 됩니다. 반면에 미국의 20개 주에서는 시간당 7달러 25전에 연방 최저임금을 유지할 예정인데요. 이 20개 주는 2009년 이후 한 번도 오른 적이 없는 연방 최저임금을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서 시간당 15달러 미만을 받는 근로자가 1760만 명인데요. 그중 거의 절반이 이 20개 주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민주당 상원 의원들은 지난 7월에 2023년 임금 인상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연방 최저임금은 2028년까지 시간당 17달러로 점진적으로 인상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2023년 마지막 순서 출발합니다.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오픈 AI 저작권 소송. 미국의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 신문이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걸었다고 미 주요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오픈 AI는 이 생성형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일명 챗GPT를 개발한 회사이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빙이라는 같은 종류의 인공지능을 개발한 기업이죠. 이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는 방대한 양의 기존 지식을 종합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대화형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미 전략이 무엇인지 설명해봐라는 질문을 말하거나 기입을 하면 순식간에 장문의 답을 나열해주죠. 하지만 답의 정확도 여부는 아직 신뢰할 수준이 아니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로 사용자들이 챗봇이 제공한 답을 맹신하지 말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타임스가 최근 소송을 제기한 건데요. 뉴욕타임스는 생성형 인공지능 분야의 대표적인 이들 기업의 인공지능 기술이 수백만 건의 뉴욕타임스 기사를 불법으로 복사했다고 주장합니다. 고급 인력으로 생산한 기사를 허가 없이 불법으로 사용했으니 이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게 뉴욕타임스 신문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오픈 AI 측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자료는 공정 사용 규정에 따라 AI 기술 교육에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놨는데요. 이 공정 사용은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 없이도 저작물을 일부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개념으로 주로 학술 연구나 비평과 관련해 사용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자사의 뉴스 기사 문장을 거의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AI 도구로 인해서 공정 사용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이른바 대화형 인공지능 모델을 훈련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무작위로 광범위한 콘텐츠를 짜 맞추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일련의 소송 중 가장 최근에 제기된 소송인데요. 하지만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으로는 첫 번째 사례가 됩니다. 두 번째 시태그입니다. 청정에너지. 태양에너지는 이제 많은 나라에서 가장 저렴한 전기 공급원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중국과 유럽, 미국은 각기 지난 1년 동안 기록적인 태양광 설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구는 미국이 태양에너지 및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중요한 발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는데요.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가 가장 많은 태양에너지를 보유하고 있고요. 텍사스,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가 그 뒤를 잇습니다. 비영리 기관인 환경 및 에너지 연구협회에 따르면 미국의 태양에너지 성장에 주와 연방정부의 장려 정책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청정에너지 생산을 늘리는 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정책 가운데 하나인데요. 변압기 부족과 이자율 상승 등 태양에너지 생산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난해 60개가 넘는 태양열 제조시설 발표가 나오는 등 매우 긍정적인 상황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2023년은 풍력에너지 분야에서도 역사적인 해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재 소식을 화재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이었습니다. 라디오 매거진 한 주간 VOA 한국어 방송 웹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를 정리하면서 한반도 소식 알아보는 독자의 선택 시간입니다. 박영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지금 뭐 80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국 주재 이스라엘 대사관이 동영상을 공개해서 주목을 끌었었죠. 관련 기사가 독자들의 많은 관심을 얻었네요. 자, 어떤 내용인지 좀 보죠.
네, 해당 영상은 팔레스타인을 연대하는 한국 시민단체들의 비판을 받는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이 이 하마스의 공격 실상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제작했는데요. 1분 31초 분량의 이 영상에는 평화로운 서울이 갑자기 불바다가 되고 순식간에 공포의 도가니가 되면서 어린 딸과 외출을 나갔던 엄마가 무장한 테러 분자들에게 끌려가는 장면을 담았습니다. 길바닥에는 딸이 끼고 있던 빨간 장갑이 남아있습니다. 아침에는 행복해하면서 엄마와 평범한 일상을 누렸던 어린 소녀의 비참한 상황을 말해주는 건데요.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상상해 보세요라는 내용의 자막이 뜨면서 이 영상의 취지를 알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남의 일이 아니라 당신의 일이라면 당신의 가족이 테러 분자에게 끌려갔다면 어떻겠냐라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을 서울 시민에게 던진 거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화면은 지난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인질로 끌고 가는 실제 장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10월 7일 이스라엘은 하마스 테러리스트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라고 시작하는 자막은 1200명의 남성과 여성, 어린이가 살해당하고 240명 이상이 인질로 잡혀 가자로 끌려갔습니다. 라는 소리 없는 외침으로 이어집니다. 이 1분 31초 분량의 이 영상은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에 대한 한국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작됐습니다.
네, 이 영상을 이스라엘 대사관이 제작한 배경을 좀 더 들여다보면 좋겠는데요. 그 서울 시민들이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인근에서는 한국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들을 비롯해서 아랍계 외국인들과 한국 시민단체 회원 등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공습을 비판하는 집회와 시위를 잇따라 벌이고 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이스라엘의 공습에 따른 민간인 희생을 비판하면서 이스라엘은 인종학살을 즉각 멈추라면서 팔레스타인의 연대를 이런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네, 이스라엘 대사가 직접 영상 제작 취지를 밝혔네요.
네, 아키바 토르 주한 이스라엘 대사는 영상 제작 이유와 관련해서 이스라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이곳 동아시아의 한국분들에게 가자 전쟁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지난 10월 7일에 끔찍한 테러 사건을 한국적인 배경으로 상상해봤다고 적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물리쳐야 하는 이유를 잘 모르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친근한 배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일들을 좀 더 직접적으로 와닿게 전달하려 노력했다는 설명입니다. 이어서 국민을 소중하게 여기는 민주주의 국가라면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행동할 걸로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영상 속에서 테러 분자들에게 끌려가는 엄마의 얼굴에 여기저기 피가 흐르고 또 머리채를 잡힌 얼굴이 화면을 가득 채우던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요. 양측이 인질 교환을 위해서 휴전을 몇 차례 벌였지만 이렇게 끌려간 인질이 아직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가자지구에는 129명의 이스라엘인 인질이 남아있는 걸로 추정되고요. 이스라엘 정부는 이 가운데서 27명 정도는 숨진 걸로 보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하마스가 통치하고 있는 가자지구 보건부는 10월 7일 개전 이후 26일까지 팔레스타인인 총 사망자가 2만 915명, 부상자는 5만 4,918명이라고 집계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북한 영변 경수로의 최근 동향에 관한 전문가들의 분석을 정리한 기사인데요. 영변 경수로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최근 국제원자력기구 IAEA와 미국의 핵 전문가들의 보고에 따르면 북한 영변 경수로가 시험 가동 단계에 접어든 걸로 보입니다. 이 경수로가 완전히 가동될 경우 북한의 플루토늄 생산 능력은 이전보다 4~5배 증가할 걸로 예상되고요. 이를 통해서 북한은 매년 최대 10개의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게 될 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경수로의 과동이 북한의 핵무기 생산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문가 의견 들어보죠.
네, 올리 하이논은 스팀슨 센터 특별연구원에 따르면 영변 경수로는 이론상으로 연간 약 15에서 20kg의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게 되고요. 이는 기존 5메가와트 원자로보다 3~4배 많은 양입니다. 이에 따라서 북한은 연간 4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네. 자,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의 발언도 나왔죠.
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최근 이사회에서 북한 영변 경수로에서 활동 증가가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중순 이후로 경수로 냉각 시스템에서 배수가 관측됐다는 게 중요한 지표입니다.
네, 자, 북한의 핵무기 생산 능력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예측이 있을까요?
네, 데이비 올브라이트 미국 핵과학자는 영변 경수로가 완전히 가동되면 북한이 훨씬 더 많은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게 될 걸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더 작고 강력한 핵무기, 특히 전술 미사일용 핵탄두를 더 많이 만들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네, 자,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국제 협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나요?
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별보좌관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완성하면 한반도 비핵화 협상은 더 어려워질 걸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은 현재까지 미국의 대화 제안을 거부해왔고 핵무기 능력 감축에 대한 관심이 없어 보이는데요. 협상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아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에 보내드리는 생생 라디오 매거진 독자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기사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폴란드 정부가 군 현대화를 위한 무기 도입 계약을 일부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확인했다는 소식인데요. 한국과의 무기 계약 재검토 가능성도 나왔습니다. 자, 폴란드 정부 입장부터 들어볼까요?
네, 폴란드 새 연립정부가 군 현대화를 위한 무기 도입 계약을 일부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특히 한국과의 군사장비 도입 계약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정부는 이를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간주하면서도 재검토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폴란드 정부가 이렇게 재검토를 고려하는 이유가 뭔가요?
네, 이번 재검토 배경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지역 안보 위기가 깔려 있습니다. 폴란드 외무부 대변인은 러시아의 침략을 가장 큰 안보 위협으로 지적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군 현대화 작업에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또 폴란드와 한국 간의 방산 협력에 대한 언급이 있었죠.
네, 이 대변인은 한국과 폴란드가 전략적 동반자로서 국방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두 나라는 권위주의 통치에서 벗어난 공통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자유무역체제를 바탕으로 하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경제 교류도 활발합니다. 특히 한국은 폴란드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네, 자, 그럼 폴란드가 한국으로부터 도입한 군사장비는 어떤 게 있나요?
네, 폴란드는 지난해부터 한국산 무기 도입을 크게 늘렸는데요. 현대 로템, 한화 디펜스 등과 체결한 계약을 통해서 전차, 다연장 로켓 천무, 그리고 경공격기 FA-50 등을 수입했습니다.
네,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이 새 연립정부 출범에 따른 기존 무기 계약의 운명도 좀 불투명하다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도널드 투스크 총리는 취임 연설에서 부패가 연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 정부가 체결한 모든 무기 도입 계약을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폴란드가 한국과의 군사협력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시사합니다.
네, 자, 폴란드와 한국의 협력이 나토와 국제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폴란드 외무부 대변인은 폴란드와 한국 간의 방산협력이 나토 전체 안보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유럽 내 수요를 충족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나토의 동쪽 측면 방어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걸로 보입니다.
네, 폴란드 정부가 또 북한의 이 ICBM 발사에 대한 입장도 밝혔죠?
네, 폴란드 외무부 대변인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와 관련해서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모든 불법적이고 위험한 행동을 중단할 걸 촉구했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 달성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한 가지 기사 더 정리해보겠습니다. 북한 관련 기사는 아니었는데요. 이 소식도 많이 읽힌 기사 순위에 올랐습니다. 한국 배우 이선균 씨 자살 소식 미 언론들이 많이 다뤘는데요. 내용 좀 볼까요?
네, 오스카 수상작 영화인 기생충에 출연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린 한국 배우 이선균 씨가 27일 사망했습니다. 최근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이선균 씨가 이날 서울 종로구 공원 인근에 주차된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겁니다. 지난 10월 23일 경찰이 이 씨를 불구속 입건해서 수사를 시작한 지 약 두 달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걸로 보입니다.
네, 자살한 흔적이 있었던 거죠.
네, 경찰은 차량 안에서 번개탄을 피운 흔적이 발견됐다면서 이 씨가 심리적 압박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걸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인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12분경에 이 씨 매니저로부터 이 씨가 전날 유서를 작성하고 집을 나가서 귀가하지 않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은 이 씨가 2019년에 한국 봉준호 감독의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 주연을 맡아서 세계적으로 주목을 끌지 않았습니까?
네, 영화 기생충은 한국 영화 사상 최초로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고상인 작품상을 포함해서 4관왕에 올랐습니다. 또 지난해 공상과학 스릴러 시리즈인 닥터 브레인으로 에미상 남우 주연상 후보에 오르는 등 국제적으로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네, 또 해외 언론이 이 씨 사망 소식을 전하면서 국제사회 문제이기도 한 마약 문제를 또 다루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사건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먼저 미국 뉴욕타임스는 이 씨가 불법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혐의를 부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그의 사망을 자살로 보고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AFP도 이 내용을 보도를 했죠.
네, AFP는 이 씨가 대마초와 다른 약물을 투약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한때 건실한 이미지 배우였던 이 씨가 조사 이후 TV 드라마 광고에서 하차했다고 합니다. 또 영국 가디언은 이 씨가 지난 주말에 19시간 동안 경찰 조사를 받았고 총 3차례나 조사를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 씨는 유흥업소 여 종업원에게 속아서 마약을 투약했다고 주장했다는 점을 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텔레그래프는 이 씨가 무죄를 주장하면서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를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마약 간이시약 검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네, 대중의 반응도 함께 전했네요.
네, BBC가 보도했는데요. 이 씨의 마약 투약 혐의 조사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매우 높았고 이 과정에서 이 씨 명예가 크게 실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씨가 미스터리 TV 시리즈 노웨이 아웃에서 하차한 사실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BBC는 한국에서 마약 투약 범죄가 심각하게 여겨지고 대마초 흡연 시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와 AFP는 한국의 마약 관련 법이 매우 엄격하다고 강조했고요.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 국민이 해외에서 불법 마약을 사용한 경우에도 기소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독자 선택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청취 가능한 B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B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B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B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그리고 밤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B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boakorea.com입니다. www.b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B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생활 속 경제 이어집니다. 네, 미국 스포츠 선수들의 연봉을 포함해서 각 스포츠 리그 매출과 그 구조 등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스포츠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오타니 쇼헤이. 지난 10일 미국 프로야구 리그로부터 엄청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본 출신의 투타 겸업 야구 선수 오타니 쇼헤이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를 연고로 하는 야구팀 LA 다저스와 10년간 총액 7억 달러 규모의 계약에 합의한 겁니다. 해당 소식에 관한 미국 프로야구 리그 MLB의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Well, the number is staggering, right? I mean, it's the biggest in any sports across the globe.
More than Messi.
계약 규모가 충격적인 수준으로 전 세계 프로스포츠에서 가장 큰 계약이라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아르헨티나 출신 축구 선수 리오넬 메시보다도 더 높은 수준이란 설명인데요. 참고로 메시가 스페인 프로 축구 리그인 프리메라 리가 소속팀 FC 바르셀로나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맺었던 역대 최고 규모의 계약은 6억 7천 4백만 달러였습니다. 오타니는 현대 프로야구에서 거의 없는 이 투수와 타자를 겸한 야구 선수로 지난 2021년에 이어 2023년 만장일치로 미국 아메리칸 리그 최우수 선수로 선정됐습니다. 오타니는 현재 팔꿈치 수술을 받고 재활 중인데요. 2024년 시즌을 앞두고 LA 다저스로 팀을 옮기게 된 오타니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재활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처음 수술할 때보다 회복이 더 빠르다는 겁니다. 오타니는 그러면서 서두를 필요가 없다며 천천히 확실하게 재활해서 내년 시즌 건강하게 돌아올 것이라고 하네요. 미국 프로스포츠 구단 매출과 선수 연봉. 미국은 스포츠 강국입니다. 육상이나 수영과 같은 이 기초체육과 더불어 프로스포츠까지 모든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기반을 갖춘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자본주의의 핵심 국가인 미국에서 소위 말해서 돈벌이가 되는 프로스포츠 산업이 발달한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럼 미국 프로스포츠 산업이 얼마나 큰 규모인지 한번 볼까요? 자, 흔히 미국의 4대 스포츠라고 하면 미식 축구인 풋볼과 야구, 농구 그리고 아이스하키를 꼽는데요. 각 스포츠 리그에서 최고 수준의 연봉을 받는 선수들은 얼마나 많은 돈을 받는지 보겠습니다. 이번에 오타니가 LA 다저스와 맺은 10년 7억 달러 규모의 계약이 발표되기 전 단일 계약 최고액을 기록한 NFL 선수는 캔자스시티 칩스의 쿼터백 패트릭 마움스입니다. 마움스는 지난 2020년 10년에 4억 5천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NBA에서는 보스턴 셀틱스의 가드 제일런 브라운이 5년 3억 370만 달러의 계약을 맺었고요. NHL에서는 2008년 워싱턴 캐피털즈의 알렉산드르 오베츠킨이 13년에 1억 2,400만 달러라는 초장기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렇게 큰 돈을 선수들에게 줄 수 있는 이유는 그만큼 각 팀이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요. 각 종목의 매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NFL의 지난 2022년 전체 매출액은 119억 달러였습니다. 2021-2022 시즌 NBA 매출액은 100억 달러, 그리고 MLB의 2022 시즌 매출액은 103억 달러, 또 2021-22 시즌 NHL 매출액은 59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4대 프로스포츠 리그의 지난 시즌 매출액을 합하면 약 380억 달러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2021년 북한의 군비 지출액이 최대 11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발표했는데요. 미국의 4대 프로스포츠 리그가 1년 동안 벌어들인 돈이 북한의 1년치 국방비 지출액의 3배를 넘은 겁니다. 그럼 지난 시즌에 각 스포츠 리그에서 제일 돈을 많이 벌어들인 팀은 각각 어딘지 볼까요? 먼저 NFL에서는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11억 달러 이상을 벌어서 1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NBA에선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약 7억 7천만 달러를, 그리고 MLB에서는 시애틀 메리너스가 약 8억 3천만 달러, NHL에서는 뉴욕 레인저스가 약 2억 5천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스포츠 구단의 수입 원천은?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각 스포츠 리그 구단은 어떻게 매출을 올리는 걸까요? 크게 보면 방송 중계를 통한 수익과 스폰서십, 그리고 구장 광고, 티켓 매출, 구단 유니폼 등 관련 상품 판매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 중계권료입니다. 각 리그는 협회가 주관해서 방송사와 중계권 계약을 체결합니다. 경기 중요도에 따라서 경기 중계권료는 다르고요. 협회는 벌어들인 중계권 수익을 이후 각 팀에 배분합니다. NBA의 경우 예로 들면은 이 전체 매출에서 절반 이상을 바로 이 중계권료가 차지했습니다. 광고 매출도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각 경기장을 방문하면 경기장 안팎 곳곳에 이 각종 광고가 걸려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각 위치와 크기 등에 따라서 이 광고 단가가 다릅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통신사 T모바일은 지난 2021 미국 프로야구 시즌에 이 포수 바로 뒤에 있는 공간에 광고를 냈습니다. 경기가 중계되는 내내 가장 많이 노출되는 곳이 바로 포스 뒤에 있는 광고인데요. 시즌 전체 이곳에 광고하는 비용으로 약 265만 달러를 지급했습니다. 티켓 매출도 주요 수입원 중 하나입니다. 미국 최고 인기 야구팀 가운데 하나인 LA 다저스는 지난 2022 시즌 티켓 매출액이 2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풋볼팀 중에선 샌프란시스코 49ers가 대표적인 인기팀인데요. 지난 2022 시즌 티켓 매출액은 1억 3,6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스포츠 경기 티켓이 재밌는 건 이 티켓 가격에 자본주의가 그대로 녹아져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보는 인기 있는 경기의 티켓 값은 비싸고 인기가 없는 경기는 쌉니다. 저는 지금 이 풋볼 경기 티켓 예매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왔습니다. 12월 31일 경기를 보면요. 워싱턴 DC를 연고지로 하는 이 워싱턴 커맨더스의 경기는 가장 싼 티켓이 55달러, 그리고 가장 비싼 티켓은 280달러 정도 하네요. 반면에 이 볼티모어를 연고지로 하는 볼티모어 레이븐스의 이날 경기는 가장 싼 티켓이 100달러고요. 비싼 티켓은 330달러까지 하기도 합니다. 팀당 한 시즌에 총 17번의 경기를 하는데요. 12월 17일 현재 레이븐스는 11번 이기고 3번 진 반면에 커맨더스는 4번 이기고 10번 졌습니다. 레이븐스의 성적이 더 좋아서 많은 사람이 찾기 때문에 이 경기 티켓 가격이 올라간 겁니다. 선수들이 입는 경기 복장이나 팀의 로고가 들어간 의류 그리고 액세서리, 인형과 같은 상품 판매도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팀 상품 한번 사러 가볼까요? 자신이 응원하는 팀 관련 상품을 사는 건 이것이 팬심을 드러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6학년에 재학 중인 브라이언 군은 이 팀 유니폼을 사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And I want to show my thanks to him wearing his jersey, showing that I like him. You know that feeling?
이 팀 유니폼을 입으면 응원하는 선수를 좋아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것이 자신을 매우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시간에는 저와 함께 DC 지역의 매장에 방문해서 상품을 구경해 볼까요? 저는 한창 시즌이 진행 중인 NBA 리그의 워싱턴 위저즈 팀 스토어에 왔습니다. DC에 있는 경기장에 있는 공식 매장인데요. 이 매장 안에 들어가니까 이 선수들이 입는 유니폼은 물론이고 이 로고가 들어간 의류와 또 컵, 인형 등 각종 상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팬들이 가장 많이 사는 제품은 유니폼인데요.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의 이름이 새겨진 유니폼은 물론이고 여러 디자인의 유니폼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유니폼 가격은 80달러 하네요. 자, 다른 상품도 한번 둘러볼게요. 이 팀 로고가 들어간 후드티는 50에서 70달러 하고요. 팬들이 응원할 때 많이 쓰고 가는 모자나 요즘같이 추운 날 사용할 수 있는 털모자는 30달러 합니다. 사무실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로고가 박힌 대형 보온컵 역시도 30달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저것 담으려고 보니까 100달러가 훌쩍 넘네요. 자, 팀 매출에 조금이나마 일조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자, 굳이 필요 없는 것 몇 개는 빼고 가야겠습니다. 미국의 경제, 산업 이야기를 실생활 속에서 풀어보는 생활 속 경제. 이번 시간에는 미국 프로스포츠 리그 구단 매출과 선수의 연봉 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오택성이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습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 시대 네 번째 시간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49부 존 F. 케네디 대통령 시대.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취임 후 첫 100일을
바쁘게 보냈습니다.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2주도 채 되지 않았을 때 소련이 미국 공군 2명을 석방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취임하기 몇 달 전인 1960년 7월 소련은 베링해 상공에서 미국 정찰기를 격추했습니다. 탑승자 6명 가운데 4명은 사망했고 2명은 소련에 억류됐었는데 케네디 대통령 취임 직후 풀려난 것입니다. 약 6천만 명이 텔레비전을 통해 케네디 대통령의 미 공군 석방 발표를 지켜봤습니다. 이는 미국에서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된 최초의 대통령 기자 회견이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소련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한 걸음으로 보고 미군 석방을 환영했습니다.
소련에 억류됐던 미국인들의 석방 소식이 전해지고 그 다음 달 소련 지도자 니키타 후르쇼프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또 다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후르쇼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은 케네디 대통령에게 군비 축소가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이 될 거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소련 지도자 니키타 후르쇼프가 군비 축소 제안을 한 지 몇 주 뒤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평화봉사단 창설을 발표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선거운동을 할 때 평화봉사단 창설을 제안했었습니다.
평화봉사단은 미국인 자원봉사자를 개발도상국에 파견해서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취임 초기에 특별 담화를 발표하고 미국인들에게 평화봉사단에 참가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Peace Corps is really the idea of the American people. When I talked last fall about the idea of young American men and women going abroad to serve shoulder to shoulder.
평화봉사단에 참가한 미국인 수천 명은 아프리카와 아시아, 중동, 유럽, 중남미 같은 개발도상국으로 파견돼 미국의 선진 기술을 전파하고 그 나라의 교육과 무역, 농업 등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평화봉사단이 창설되고 얼마 뒤 케네디 행정부는 또 다른 원조 프로그램인 진보를 위한 동맹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진보를 위한 동맹은 미국과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경제 협력을 위해 케네디 대통령이 제안한 원조 계획으로 미국 대표단은 1961년 8월 우루과이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이 프로그램에 서명했습니다. 진보를 위한 동맹은 미국이 10년 동안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경제 원조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된 뒤 여러 가지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출범시켰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달에 인간을 보내겠다는 달 탐사 계획입니다. 우주개발 프로그램은 케네디 대통령이 선거운동을 할 때도 중요하게 다룬 분야였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미국이 우주 탐험을 계속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미국과 소련의 우주 개발 경쟁에서 소련이 앞서 있었습니다. 소련이 미국보다 먼저 우주 탐사에 성공했습니다. 소련은 1957년에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고 1961년 4월에는 인류 최초로 유인 우주선을 지구 궤도로 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소련이 우주 개발에 새 역사를 쓰며 세계를 놀라게 했던 바로 그 시기에 존 F. 케네디 대통령 행정부는 쿠바 피그만 침공 사건으로 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지 석 달도 채 되지 않았던 1961년 4월 17일 천여 명이 넘는 쿠바 망명자가 쿠바 서부의 한 해변에 상륙했습니다. 이들은 쿠바 혁명을 이끌었던 피델 카스트로에 반대해 미국에 망명한 쿠바인들로 미국 중앙정보국인 CIA가 이들을 훈련하고 장비를 지원했습니다. 쿠바 망명자들은 쿠바 남쪽 해안에 있는 피그만에 상륙해 쿠바 공산정부를 전복하기 위한 혁명을 주도할 계획이었습니다.
1959년 쿠바 혁명을 일으킨 피델 카스트로는 당시 미국의 지원을 받던 바티스타 정권을 무너뜨리고 총리가 됐습니다. 카스트로는 혁명에 성공한 뒤 쿠바를 사회주의 국가로 선언했고 이에 따라 당시 미국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쿠바와 국교를 단절했습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임기 87일째에 쿠바 피그만 침공을 명령했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인 CIA 주도 아래 쿠바 망명자들로 구성된 부대가 피델 카스트로 정권을 전복시키기 위해 침공을 단행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쿠바에 침투했던 쿠바 망명자들은 대부분 목숨을 잃거나 포로로 잡혔습니다.
쿠바 지도자 피델 카스트로를 상대로 혁명을 일으키려 했던 계획이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처음부터 추진했던 일은 아니었습니다. 케네디 행정부가 출범하고 피그만 침공 사건이 벌어졌지만 사실 이 사건은 전임 행정부에서 추진한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취임 초기에 케네디 대통령 측근 대부분이 쿠바 침공 계획을 지지했고 케네디 대통령 역시 이를 승인했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비오의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시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겨놓고 있는데요. 인물 아메리카 마릴린 먼로 소개합니다. 노시창 기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심현지입니다. 이 시간에는 1950년 60년대 배우 가수 모델로 활동하며 헐리우드 최고의 금발 미녀로 명성을 날리던 여성 마릴린 먼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릴린 먼로는 20세기 대중문화를 대표하는 인물 중 한 명으로 섹스 심벌로 불리울 만큼 인기가 높았지만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한 비운의 여인이기도 했습니다.
마릴린 먼로의 본명은 노마 진 모텐슨이었습니다. 노마 진 베이커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기도 했습니다. 세상을 떠난 지 6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어도 그의 이름을 딴 100가지가 넘는 상품에서 수익이 계속 나오고 있을 만큼 성공적인 그녀였지만 그의 어린 시절은 악몽으로 불리울 만큼 어려웠습니다. 노마 진, 즉 먼로는 낯선 사람들과 살아야 했고 학대도 많이 받았습니다. 먼로는 불과 16살 때 한 선원과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혼은 금방 파탄이 나고 말았습니다.
먼로는 배우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헐리우드의 여러 영화에 출연했고 그녀가 출연한 영화를 보러 극장을 찾는 관객 수는 수백만 명에 달했습니다. 26세가 됐을 때 먼로는 날씬한 몸매와 미모로 미국 영화계의 최정상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그 같은 성공과 명성도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어렸을 때의 문제들이 항상 그녀의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먼로는 폭음을 하기 시작했고 마약에도 손을 댔습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수수께끼 같은 먼로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두 차례의 수사는 사인이 마약 남용이라고 발표한 바 있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먼로가 타살됐다고 믿고 있습니다.
1950년대 많은 미국인들은 섹스를 극히 사적인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또 섹시한 모습의 노출을 금기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마릴린 먼로는 그런 분위기를 깨뜨리며 등장했습니다. 어떤 비평가가 말했듯 먼로의 몸매는 꼭 필요한 모든 곳에 나타났습니다. 먼로는 피부색과 같은 색의 옷을 입고 등장했습니다. 그녀가 걸을 때면 그의 하체는 다른 어떤 배우도 할 수 없었던 모습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 먼로는 아메리카의 골든걸, 황금의 여인으로 불리우기 시작했습니다.
마릴린 먼로는 1926년 6월 1일 미국 서부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가 태어난 곳은 세계 영화의 중심지 헐리우드에서 별로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어머니 글래디스 베이커는 정신장애를 겪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주 입원을 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딸은 이 집 저 집 위탁 가정으로 옮겨 다니며 다른 사람들과 집단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먼로는 나중에 이른바 포스터 가정에서 살아야 했던 그 시절이 때로는 극히 행복하지 못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생애 최악의 이 기간 동안 먼로는 영화관을 가곤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영화의 세계에 빠져들었습니다.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는 영화 속 인물들의 연기 하나하나를 다 따라했습니다. 먼로는 이 이야기를 오랜 친구이자 배우인 테드 조던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조던은 나중에 먼로에 관한 책을 쓰게 됩니다. 17살이 되자 마릴린 먼로는 배우가 되기 위해 본격적인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먼로는 배우 에이전트를 만나게 됩니다. 그 에이전트는 20세기 폭스사에서 제작하는 영화에 출연할 수 있도록 추선을 해줬습니다.
마릴린 먼로는 노마진이었을 때의 모습을 계속 바꿔나갔습니다. 코의 모양이 더 예뻐지도록 수술도 했습니다. 눈도 크게 보이도록 했습니다. 립스틱은 밝은 빨간색을 주로 썼습니다. 먼로는 연기 능력을 향상시키기보다는 외모를 개선하는 데 훨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0세기 폭스사의 관계자들은 그녀가 전혀 일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영화 출연도 한 차례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대사도 단 한 줄짜리가 고작이었습니다. 결국 폭스사는 그녀를 내보내고 말았습니다.
그리 얼마 되지 않아 에이전트는 콜롬비아 영화사에 그녀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합창단의 여인들이라는 영화에 출연시켰습니다. 먼로는 그 영화에서 노래 두 곡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콜롬비아 영화사도 먼로는 해임했습니다. 먼로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영화 출연을 위해 애를 썼습니다. 이번에는 러브 해피라는 코미디 영화에서 단역을 맡았습니다. 유명 배우 막스 브라더스가 출연하는 영화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마릴린 먼로는 잠깐 동안의 걷는 모습으로 영화 평론가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영화 속의 이 짧은 장면으로 마릴린 먼로는 헐리우드에서 화제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먼로는 처음 제대로 된 배우로 등장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존 휴스턴 감독이 아스팔트 정글이란 영화를 제작하면서 마릴린 먼로를 스카우트한 것입니다. 휴스턴 감독은 범죄자의 여자친구 역을 한 그녀의 연기가 양호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영화를 계기로 먼로는 앞서 자신을 해고했던 20세기 폭스사와 장기 계약을 체결하는 꿈을 이루게 됐습니다. 20세기 폭스사는 먼로에게 이후의 모든 것이라는 영화의 배역을 주었습니다. 1950년에 개봉된 이 영화는 한 여자 배우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영화에서 마릴린 먼로는 금발의 머리를 휘날리는 미녀이지만 아는 것이 없는 여성, 이른바 덤 블론드의 역할을 했습니다. 1952년 마릴린 먼로는 신사는 금발을 좋아해라는 영화에서 다시 덤 블론드로 출연했습니다. 여기에서의 연기로 마릴린 먼로는 드디어 유명 배우 반열에 올랐습니다.
이때부터 마릴린 먼로에게는 여러 건의 대박 사건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1950년에서 1956년 사이 먼로는 여러 편의 영화에서 주연으로 등장했습니다. 백만장자와 결혼하는 길, 7년 만에 외출, 버스 정류장, 뜨거운 것이 좋아 등입니다. 이들 영화에서 마릴린 먼로는 관객을 웃기는 데 뛰어난 재능이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마릴린 먼로의 얼굴은 여러 유명 잡지의 표지를 장식했고 신문의 머릿기사로도 자주 등장했습니다. 먼로의 수입도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운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먼로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먼로는 깊이 있는 배우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먼로는 여러 유명 배우들이 연기 수업을 받는 뉴욕의 액터스 스튜디오 스쿨로 가서 수련을 받았습니다. 먼로는 자신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은 성공되지 못했습니다.
마릴린 먼로는 결혼에서도 실패했습니다. 먼로는 첫 결혼이 아동 집단 거주 환경에서 대피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1954년 먼로는 프로야구단 뉴욕 양키스의 유명 선수 조디 마지오와 재혼했습니다. 이들의 결혼 생활은 불과 수개월 만에 파탄이 났습니다. 얼마 후 먼로는 세 번째로 유명한 극작가 아더 밀러와 결혼했습니다. 이 결혼은 5년 동안 이어졌지만 1961년 또 종말을 구했습니다. 결혼이 파탄난 이후 먼로는 헐리우드로 되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헐리우드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먼로가 술을 너무 마신다고 했습니다. 마약도 너무 많이 사용한다고 전했습니다. 먼로는 나름대로 출연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선 몸무게를 줄였습니다. 촬영장에도 제시간에 도착하려 노력했습니다. 먼로는 자신의 역에 대해 잘 숙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먼로는 여러 차례 병으로 들어 누웠고 촬영을 펑크냈습니다. 영화사는 또 그녀를 해임했습니다.
1962년 8월 4일 마릴린 먼로는 자택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36세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릴린 먼로가 자신의 과거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질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노마진이라는 이름의 어린 시절 악몽 같았던 생활은 끊임없이 그녀에게 고통을 주었던 것입니다. 인물 아메리카, 이 시간에는 혜성과 같이 나타났다 젊은 나이에 세상을 하직한 영화배우 마릴린 먼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밝아오는 새해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